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예,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일부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기독론의 기본에 그 기초한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 운동에 성공했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그 기사를 쓴 그 교단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 그분들에게는 아주 일부인 거예요. 기독론이 있고 뭐 인간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중에 하나, 기독론 하나를 붙잡고 그걸 전략 삼아서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일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 일부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가졌냐? 답을 가진 겁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요, 나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을 가졌는데요. 내가 형편 때문에 답을 못 줍니까? 답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현장을 살리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귀한 후대 현장에도 하나님은 답을 주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라고 하셨거든요. 이 가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시고 우리 능력만, 우리 어떤 스펙을 의지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닌 거죠. 성경적으로 모든 믿음의 우리 조상 선배들이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 받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로,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그 권세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형편을 보면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그게 성경의 증거도 다 있어요.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지만 그 영혼 가운데서는 우리와 같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 복음으로 또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그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운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지 현장에 나가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제자를 세우는 과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 저는 중요하게 붙잡은 부분이 지속이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전도,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힘과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것. 이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삶 오늘입니다. 근데 이게 반짝 우리가 제자 세워지가 아니라 우리 일생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과정으로요. 또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특별히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 운동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또 증인이 아니라 제자 운동이, 그리고 기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계속 걷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뜻을 따라서 현장에서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지만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서기 원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은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으로 지속하여서 양육하기 위한 시스템. 그래서 함께 교회화되어서 교회의 흐름을 통해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고 결국에는 끊임없는 제자의 재생산의 응답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면은 당장 내가 지금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지난 강단에서 이종호 선교사님이 부담으로 느끼는 것은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자체가 제자를 세우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이 따라오는 응답으로 제자와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워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라고 했거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인가요? 미국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성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 상관없이 내 생각에 내가 여잔 것 같고 내가 남잔 것 같으면 그냥 화장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통합해버렸어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통합하지 말자고 반대를 그렇게 던지는데도요, 반대표를 던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 있죠. 동성애라는 이런 부분이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동성애자들이 늘 외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재 이유가 서로 존중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라면 다른 이야기죠. 영적인 문제고 치유될 수 있는 문제라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냥 서로 문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인간의 존엄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인이고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오히려 지식인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했지 이걸 모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신병들이요, 의사들도 알지 못했던 정신병들이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정신보건 그 당국에서 이거를 이렇게 어떤 이름으로 그 이 병은 이런 이름이다라고 계속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정의만 내렸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누구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요. 다 정신병원에다 가둬두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많은 정신 문제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함으로, 참된 행복을 만나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인데, 안타까운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스를 볼 때마다 복음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는 답을 가진 하루요, 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매일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매일 복음 집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이 전도자의 삶, 본격적인 자기의 그 언약의 여정을 걷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체험되어야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가진 복음을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고, 이게 전도자의 삶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우리 호렙산 체험이라는 강단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이 호렙산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보이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그냥 가시덤불입니다. 그래서 수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 바람 세게 불면 서로 부딪히다가 불타서 다 사라져버려요. 수분기가 없으니까 금방 타서 사라져버리는 아주 나약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런 떨기나무가 사막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흔하디 흔하고 약해 빠진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연약한 상태, 부족한 상태. 그리고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의 그 우상을 만드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채 그 현실은요, 그냥 애굽에서 우상을 만들고 또 거기 애굽에서 받는 고깃국 얻어먹는 그런 노예의 삶이 이들에게 완전히 체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가 체질이 되어 있고, 포기가 체질되어 있고, 낙심이 체질되어 있는 상태. 아주 최악인 상태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믿음으로 늘 서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도 불신앙 속에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고,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최악으로 보여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참 좋은 시간인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출애굽에 다 동의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불신앙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자기 기득권이 있었다면 아마 대부분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출애굽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 워낙 상태가 이러니까 모세 한 명 세워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 몇백만 명이 한 번에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대책 없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요,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함 없이는 이 땅에 있을 수 없거든요. 누군가 만들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데 스스로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붙잡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지금 모세에게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떨기나무가 이 불에 타고 있는데요,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 있죠. 이 떨기나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누구도 그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흠 있게 할 수 없다. 흠집을 낼 수 없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언제든 불타서 소멸할 수 있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소멸될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애굽의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힘입어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걸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인 되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모세에게는 네가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그 영화가 지금 개봉을 했거든요. 알라딘이 원래 디즈니 만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이걸 실사화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여러분 다 안 보셔가지고 지금 저만 보고 계신데 거기 보면 내용이요,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이 공주가 왕이 돼요. 원래 애니메이션에 없는 장면입니다. 공주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라 왕직을 물려받으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만화를 실사화했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지금 흐름 속에 있는 페미니즘이나 이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그 예전에 그 구습을 이기고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어, 이런 뉴 에이지적인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막 무조건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한 것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속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영화에서 계속 나온 게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야, 또 내가 불가능한 건 없어, 계속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있죠. 근데 얼마나 화려하게 그걸 보여주는지요, 저도 막 정신 놓고 보다가 뒤늦게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 와이프가 이제 운전 면허를 좀 따보려고 이제 운전 면허 시험을 이게 어플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요. 이제 보고 배운 게 저한테서 배운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에서 그 함정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속히, 재빠르게. 이게 나오면 다 그건 아니거든요. 운전하면서 재빠르게 하고 신속히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제가 가르쳐 준게 그거밖에 없나 봐요. 그걸 다 찍더라고요. 예, 노란불이 됐을 때 신속하게 빠르게 빠져나간다. 아, 그렇구나 했는데 틀렸어요. 아, 제가 회계가 얼마나 되는지요. 예, 저는 뭐 바쁘다는 이유로 제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틀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요,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삶이요, 내 사상이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향해서 신을 벗으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이 신을 벗는 것은요, 누구에게든 축복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도요, 또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또 반대로는 아무리 무너져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응답을 허락하시냐면요, 바로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영적인 근본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본 언약이 있거든요.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그 언약을 붙잡은 내가 바로 하나님 자녀다. 영적으로 이게 확인이 됩니다. 내 육신적인 상황이 먼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내가 성령에 충만한 증인인데, 이게 먼저 영적으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 지난 주일에도 한 유명한 아이돌 한 명이 자살 시도했다가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니까 우울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고,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기본 옵션으로 다 달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연예인들의 삶은 어떨까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불행하길래 저렇게 목숨을 끊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주는 각인 뿌리 체제 속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 있죠. 왜냐하면 사단은 절대 행복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각인 뿌리 체제들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틀이 되어 있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경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특별히 나를 정의 내리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내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 같고 또 나만의 어떤 신념 같지만 사단이 개입했을 때는요, 이게 다 상처가 되는 거 있죠.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이 모든 것들, 우상되어 있는 것들을 깨버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데요. 육신적인 참된 삶의 치유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병이 낫고 어떤 상황이 좋아지고 예배드리기 좀 좋은 환경이 되는 게 응답일까요? 치유일까요? 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 앞에 준비된 상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고, 하나님이 혹시나 어떤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된다고 하시면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죽으란 말이 아니라 복음 전하란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삶에 치유된 상태는 뭐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화답할 수 있고 실제 그 삶을 살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가 뭐냐면은 밟을 이자에 지날 역자입니다. 뭐냐면 지난 날 동안 내가 밟아온 것들, 내가 뭘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이력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이 언약에 근거한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실 때도, 다윗을 처음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도 중심을 보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다른 나의 육신적인 것, 또 다른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이전에 참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된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온 이 모세에게요, 명령하십니다.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한마디로 사명을 주시고 또 미션을 주신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점검하게 하신 것은요, 아브라함 너 40년 전에 궁궐에서 생활했었지. 그때 했던 너만의 스펙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봐. 그걸로 내가 네가 바로왕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막 무장을 시키셔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나의 전부, 그걸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도 뭔가 그 직업적인 성공을 늘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게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영적인 서밋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절대 불가능한 모세와 모세의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니까 절대 가능한 역사가 되는 거 있죠.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니까요, 그 인생이 모든 것이 절대 가능한 인생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I am nothing이에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I am nobody라고 했거든요. I am nobody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을 보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저 황폐한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시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헤브론이라는 곳이 너무 험하고 또 그 족속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서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있을 때 갈렙이란 사람이 앞으로 나서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80세이고 나이도 제일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의 그 상태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나를 보내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저는 모세의 그 기도의 시간이요 우리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모세 어떻게 된지 아시죠?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하니까 제가 혀가 뻣뻣해서요, 제가 좀 못합니다, 저 절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요,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서 밀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그럼 내가 아론 보낼 테니까 넌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응답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도의 시간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밀당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 한계를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 저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미션을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하리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말씀하십니다. 왕 앞에 서는 그 엄청난 일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서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피 희생제사, 피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미션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을 설득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이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또 미션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반복됐을 때 결국에는 그 바로 왕이 무릎 꿇는 열 가지 재앙을, 열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또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여정을 모세가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 여정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간담이 녹을 만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같이 삼오늘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이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의 현장에 있는 사단의 모든 역사, 그 사단 흑암 세력이 우리의 삶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현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또 붙잡은 원단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복음 집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를 꽤 많은 분들이 회복을 하시고 굉장히 멀리서도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걸 보거든요. 근데 절대로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는 걸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정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무릎 꿇고 그 우상 문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하는 그 기도의 모습, 물론 우리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헛된 기도를 하지 않겠지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기도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허락하심에 감사, 그 언약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강단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누리는 기도. 그 흐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 것에나 자기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집중된 삶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앞에 치유되도록 하시고, 또 이런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를 회복할 때, 내가 진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로 여전히 그 체제 속에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하루가 어떤 삶입니까?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보람 있게 사는 삶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집중된 삶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도 24시를 그 응답을 허락하신대요. 전도 24시는 쉽게 말해서 살리는 삶입니다. 내가 살고 내 현장이 살고 내 후대가 사는, 근데 이게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정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 더 더하면은 후대를 위한 작품을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물려받은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모세와 똑같은 그 수순을 받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을 벗고 이제는 가나안의 실제적인 정복을 두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자리를 이제 걷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남긴 그 작품 그대로 여호수아가 밟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분명히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까지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복음에 집중하며 가서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